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에서 끝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공부의 초점입니다. 이 11장은 그의 일대기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으므로 그 이야기들에는 더욱 중요한 무게가 실립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가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읽지 않는 한 우리는 앞서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잘못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그 1장에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일궈낸 업적들과 번영을 보여준 반면 11장은 솔로몬의 죄와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은 오직 11장만 명백하게 솔로몬의 행위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11장 1절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맺은 혼인 관계가 그의 타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은 이미 이전의 10장까지 해서 전개된 일들이었지만 11장 이전에는 그에 대해 이렇다 할 비판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7장 8절에서도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주랑과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9장 16절도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9장 24절도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통혼이 이 귀절들에서는 아무런 노골적 비판 없이 기술되었습니다. 11장 1절을 유심히 읽게 되면 열왕기상의 저자가 솔로몬의 문제는 바로의 딸과의 혼인이 이유임을 암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해서 바로의 딸과의 혼인이 다른 혼인들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출처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가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장성한 남자로 키우기 위해 20년의 시간을 쏟아야 하지만 여인들이 그 아들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데는 20분이면 족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웠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독실한 왕에서 배교자로 탈바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인들의 매력과 유혹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여 경고하셨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좌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입니다. 여러분께는 솔로몬에 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점이 그에게 실로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애정 행각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었다는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서 본래 어떤 단어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게 다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련된 히브리 단어들 중 가장 숭고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종종 그의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부자간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대개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이방 여인들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가볍고 하찮지 않고 아주 진지하였음을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헬라어 번역본은 아가페 대신 다른 단어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만약 문자 그대로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말을 옮기자면, 그는 여인들을 좋아하였다가 됩니다. 이 번역은 제게 솔로몬이 바람둥이 혹은 여자들 지나 쫓아다니는 자였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제 생각에 유대인 번역가들은 솔로몬의 애정 행각에 관련해 그다지 고귀하게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아가페 대신 한결 덜 고결한 단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사랑한 대상에 관해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여인들 또한 아주 잘 선택했을 거라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그는 여자들 앞에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로 신실하고 덕 있는 여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두고 절대 본인을 과신하지 말 것을 충고드립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9장 14절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덕 있는 아내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 이방 여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방 여인들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이교도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핵심은 인종이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2절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사일에 언제나 다니신 주의입니다. 즉, 오로지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이방 사람들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영적, 타락, 부패, 배교가 바로 하나님 경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혼인을 통해 연합하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인의 결합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혼인의 언약 중심에 위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원칙들을 세우셨고, 이는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따라 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느낌만으로 자신의 아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여자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여인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행했기에 결국에는 죄에 빠지고 죄책감과 후회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좋아했고 그들을 향한 굉장한 호감으로 인해 그 여인들을 택했으리라 확신합니다만 그가 느꼈던 호감만으로는 그 애정 행각을 올바른 것이었다고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의 힘이 이처럼 강해서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더라면 다시 불경건한 애정 행각들로 하나님께 대적해 범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은 단지 잠깐 있을 뿐 곧 사라지고 맙니다. 부와 재물 또한 잠깐만 머무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결혼한 남성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결혼한 여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모든 남성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의무로 간주합니다. 저는 정통 유대 관습법 서적에서 혼인 관련 법규를 읽었는데 그 첫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손을 이어 번성해야 할 교훈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모든 남성의 의무이다. 이러한 교훈은 만 18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남성에게 바로 적용되는 의무이다.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 없이 20세를 넘겨서는 안 된다. 다만 어떤 자가 토라, 율법서 공부에 심히 몰두하는 중에 있고 욕정이 없으며 혼인이 그의 학문 정신에 방해가 될 것이라 염려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예상대로 그의 애정행각들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애정행각들에 진지했을지라도 그로 인해 썩은 열매들이 넘쳐나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1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사랑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in love, 즉 사랑해라는 전치사구가 쓰였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성경 모두 to love, 즉 무엇인가를 사랑하다 라는 동사구의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랑한 대상, 즉 아가페 러브의 대상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가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기절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 같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본문들을 체크해 보았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명사에 상응하는 단어들에 남성 혹은 여성의 성을 부여합니다. 저는 2절에서 솔로몬이 빠져있던 이들이라는 단어에 남성형 대명사가 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체크하자 그 또한 남성형 복수 대명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 기절에서 그가 진실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정답은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들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두 단어들은 두 의미가 통합된 한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와 신들 모두 남성형 복수 명사들입니다. 72년 헬라어 성경에서 그 단어는 그들의 우상들로 번역되었는데 둘 다 남성형 명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애정행위들이 처음에는 여인들과 더불어 시작되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끝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지닌 힘, 혹은 그 이방 여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향해 품었던 감정적 경험은 매우 강력하고 격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향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ESV 성경은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꼭 매달렸다라고 하고, NAS 성경은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며, NIV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으로 굳게 붙잡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2절에 쓰인 착 달라붙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클레이번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해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솔로몬이 생각과 마음은 우상들과 연합함으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사랑이라는 감정이 불러올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한낱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기 자리한 모든 젊은 남녀들은 이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솔로몬의 과도한 애정 행각들은 그에게 영적 파산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그의 실패와 그 잔재의 근본적인 이유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3장에서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자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단에 잔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3절에서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들 및 후궁, 그리고 300명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는 그야말로 스스로 기름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한 여인만으로도 그를 잘못된 길로 유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1000명의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이 이방 여인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당신의 배우자를 찾고자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본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의 저자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방 여인에 대하여 몇 가지 충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말을 받아 그 마음을 명철해 둘 것을 2장 1절 2절을 통해 당부하였습니다. 그는 그 아들들에게 지혜를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지혜가 그로하여금 이방 여인들에게서 그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16절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적었습니다. 이제서야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드럽고 달콤하고 입에 감기는 말들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언 5장 3절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동일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함께 있고픈 욕망을 갖는 자체가 어리석다고 잠언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고 경고합니다. 또한 그는 잠언 6장 24절에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반드시 이방 여인을 피할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에는 이방 여인들로부터 구원되기 위해서는 지혜, 지식, 이해, 신중함, 분별력 등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성경적인 욕정의 견세가 이토록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무절제한 애정과 욕망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도 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애정 행위의 죄가 아닌 죄가 지닌 거대한 힘과 영향력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정신도 마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도 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죄에 빠져 있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명성이 좋고 열렬한 종교성이 있을지라도 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준에 다 부합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의 노년기에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4절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지혜도 증가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풍성한 지혜와 경험을 갖추었던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그의 노년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성, 경건함, 혹은 심지어 지혜마저도 자연히 증가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영적 성장에 관해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영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다고 더 숙련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예배했었고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정말로 굉장한 개인적 간증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 들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해지는 나이나 예배의 시간들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의 우상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순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 드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진보나 성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노년기에 영적 무관심과 변절로 더 힘겨워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간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서간들에서 노년기의 성도들에게 그 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 마음속에 솔로몬이 노인이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삶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우리를 위한 선생님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목자가 없는 영적 여행은 외롭고 위험합니다. 사실 그의 범죄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은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많은 우상들을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습니다. 아스타롯은 그 지역과 시대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 신성, 여신 혹은 달의 여신으로도 명명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바알 신의 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전쟁과 사랑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도 따랐습니다. 밀곰은 올렉 혹은 몰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던 레위법에는 몰렉 숭배에 대한 엄중한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들과 동일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들 속에서도 그 신의 이름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일들,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을 신들에게 드리는 행위를 제약 중의 제약으로 정죄하시면서 이를 따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모스 신이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언급들이 발견됩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은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유다스의 아하스 왕이 심지어 주변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등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은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관련짓게 되므로 아하스 왕이 그 자신의 아들들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희생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타협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이방신 혹은 여신들을 존는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종교는 부패하고 변질되어 타 종교들과 혼합되었습니다. 본문 6절은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절충적인 영적 상태는 어떠한 유익이나 온전함도 나올 수 없었고 다만 그를 더욱 악하게 몰고 갔습니다. 따라서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무려 열 지파가 여로보암의 지하에 다른 이방신들을 조차 떠나게 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씨앗은 사실 솔로몬이 심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습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본문 중 4절, 6절을 통해 다윗과 솔로몬을 두 번 비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6절에서 그는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있었지만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잊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롤모델이었지만 솔로몬은 그의 왕위를 어리석고 무모한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른바 현실적인 분석을 주장하며 솔로몬을 위해 변명하려고도 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다수의 여인들과 맺은 혼인을 두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혼인들은 대개 정치적 이유로 맺어진 것일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동방에서 정치적 혼인이 정치 집단 간 동맹을 다지는 수단으로 빈번히 이루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맹은 우호적 관계 유지뿐 아니라 속국들의 충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목전에 두고 거짓 신에게 숭배하기를 허락한 것은 정치적 방편 그 이상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죄하신 이유가 그가 이방의 제례의식과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가장 종교적 혼합주의의 형태를 띄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란 한 종교가 타 종교로부터 여러 사상을 채택해서 자신의 종교에 조용하는 것을 이릅니다. 솔로몬은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지만 우상숭배 또한 사랑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의 변절에 대한 더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로하여금 그렇게 영적 침체의 길을 걷게 했을까요? 먼저 그의 이방 아내들이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여인들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가 타락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훌륭한 건축가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훌륭한 건축가였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 건설 계획에 있어서 페니키안, 두로와 시돈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음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고인이 된 W.F. R. 블라이트 교수는 솔로몬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방식들을 들여왔다. 중략, 왕궁과 성전 건설 계획에 페니키안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사울과 다윗 시대의 석조 양식과 비교해 솔로몬의 석조 양식은 목재를 자르는 세부적 방식, 길과 코너의 건설 방식 등이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요약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시대의 건축 양식은 다윗 시대의 석조 양식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페니키안 신전들의 건축 양식을 가져오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또한 그는 히람이라는 두 페니키안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최고의 노세공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열심으로 성전을 짓는 동안에도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교도의 풍습 및 관례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방식을 따라 행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편, 효율, 편의 등을 따르는 것은 결국엔 우리 영혼의 정결함에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중에도 세속적 풍습이 성경적 원칙이 영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예가 잘 보여줍니다. 죄는 항상 그 결과가 따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잊을지 모르지만 죄는 자기의 주인을 잊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 죄는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것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진노함을 보이실 필요조차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솔로몬이 행한 죄대로 그의 공의를 따라 벌하기만 하셔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불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함 속에서도 솔로몬에 대한 자비와 동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진노하신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던 것을 잊었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가 잊어도 되는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솔로몬을 향한 그의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주님께 관심조차 없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헌신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슬프게도 솔로몬은 주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에게 그의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찢겨져 나간 것은 그 신하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2장과 13절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고 했습니다. 다윗이 남긴 영적 유산이 타락한 솔로몬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법도로부터 벗어난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불경건한 애정행각들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우상들을 사랑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했고 그로 인해 심판받게 했습니다. 그의 부주의한 세속적 문화에 대한 탐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혼인을 통한 결합들이 그를 변절과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유년 시절에는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노년기에는 그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은 이방 여인들과의 불경건한 동맹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 가족의 행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사물들에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잘 가꿔야 합니다.